베드로전서 18번 메시지 생명의 성장과 그 결과 건축을 위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5절, 9절로 10절을 볼 것입니다. 5절은 너희도 산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 직분 안으로 영적인 집으로서 건축될 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문법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은 5절에 있는 주어를 수식합니다. 5절에 있는 문장의 주된 부분은 너희도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된 사상은 건축입니다. 이 사상은 2절에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에 관한 사상의 연속입니다. 이는 구원에 이어서 건축이 있음을 뜻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여기에 구원이 변화됨을 포함할 뿐 아니라 건축됨을 포함함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구원은 건축을 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2절의 끝에 있는 구원은 건축을 위한 변화에 관계됩니다. 2절의 끝에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3절에는 말씀의 젖을 마심에 관계된 상태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은 반쉼표로 끝나고 4절은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문장 부호는 그 문장의 후반부에 있는 주절이 5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상 5절은 2절에 직접 연결됩니다. 2절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으로 끝나며 이는 구원이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다음 5절은 이 변화가 건축을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2절에 있는 구원이 건축을 위한 변화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이 구절들을 쓰고 있었을 때 그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던 사상을 만졌다고 믿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모두 거듭났고 이제 갓난 아이들이다. 갓난 아이들인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말씀 안에 있는 젖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 구원은 건축을 위한 변화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었을 때 그의 사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편지나 글을 쓸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사상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점차 이 사상에 따라 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이 거듭나서 갓난 아이들이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 안에 있는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들은 괴휼이 없는 순전한 말씀의 젖에 의해 그들의 건축을 위한 변화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서신을 계속 구성해 나갔습니다. 한면으로 베드로의 장문은 썩 좋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영적으로 말한다면 베드로의 장문은 뛰어납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의 방법대로 쓰지 않았다면 그가 다룬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끔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서 다룬 많은 항목들을 붙잡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라이프 스타디가 있는 이유입니다. 5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1956년에 주님은 그분의 건축을 내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에 관계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956년 내가 마닐라에 있을 때 나는 구원이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과 이 변화는 건축을 위한 것임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변화에 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주의 회복 안에 오기 전에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회복 안에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많은 메시지들이 전파되었습니다. 1962년 12월에 나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하여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1963년부터 이 나라에서 변화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나는 변화에 관해 최소한 20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변화와 건축에 관한 빛이 여러 해 전에 내게 주어졌지만 그 빛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나는 수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통한 해석의 도움이 없이는 베드로가 구원과 변화와 건축에 관해 말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우리를 갓난 아이들이 되게 했음을 인해 찬양합시다. 갓난 아이들인 우리 모두는 괴율이 없는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젖에 의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입니다. 이 구원은 변화이며 변화는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 있는 젖에 의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성장은 건축되기 위한 것입니다. 산돌로 변화됨. 5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산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거듭남과 변화로 말미암은 산돌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씨를 받았으며 우리 안에 있는 씨의 성장은 우리를 산돌들로 변화시킵니다. 베드로가 회심할 때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 즉 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은 그도 또한 바위, 즉 돌임을 더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일로 인해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이 둘 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천연적인 출생에 따르자면 우리는 돌이 아니라 흙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돌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주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 요한복음 1장 42절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은 확실히 그가 돌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너는 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즉 돌로 바꾸셨을 때 그가 돌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예수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시며 베드로가 돌임을 말씀하십니다. 의심할 바 없이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일은 베드로 안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두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즉 영적인 집의 건축을 위한 산돌의 개념을 얻은 것은 이 체험들에서 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그는 이 사건들에서 받은 인상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산 돌들인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축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기 위하여 우리는 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산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 산돌들이 됩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예로서 석화목을 들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에는 많은 석화목이 있는 석화목 숲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석화목은 돌로 바뀐 나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물은 나무 위에 흘렀고 통과하여 흘렀습니다.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나무의 성분이 돌로 바뀌었습니다. 한 면으로 나무의 요소가 나가고 다른 면으로 돌의 요소가 들어와서 나무의 요소를 대체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무는 돌이 됩니다. 원칙은 우리의 변화의 체험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면 이 젖은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안에 머물 때 그 흐름은 우리의 천연적인 성분을 가져가고 하늘에 속한 신성한 강물질로 대체합니다. 사실은 이 강물질이 그리스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석화, 즉 보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매일 우리는 젖이신 주님께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길은 순전한 말씀의 젖을 마시는 것임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그분께 나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의 젖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석화목은 나무에서 돌로 바뀌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석화목이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나무에서 석화목으로 변화되기 위해 오랫동안 물의 흐름 안에 있었다. 50여 년 동안 주 안에 있어 온 사람으로서 나는 변화됨에 시간이 필요함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단지 몇 달 만에 심지어 몇 년 만에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는 데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고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나는 그만두겠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신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석화되는 과정 안에 있는 나무는 그 과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따라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는 그분께 붙잡혀서 아무리 애써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다만 생수의 흐름 안에 안식하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이 물이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주의 회복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다만 생수가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락한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말씀의 젖을 마시고 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석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이 40년 혹은 50년 동안 일어나도록 허락합시다. 그리고 성과가 무엇이 될 것인지 봅시다. 흙이 산돌로 되는 것은 이 변화의 과정에 의해서입니다. 2장 5절에 따르면 산돌들인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갑니다. 말씀의 영양분이 있는 저지 생각을 통한 혼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을 양육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혼적이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에 적합하도록 영적이 되게 합니다. 믿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는 산 돌들로 지어진 집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리되고 흩어진 돌들을 원치 않으시며 심지어 함께 모아놓은 돌무더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서로 건축된 돌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축되어 가는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결국 이 건축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흙이 보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흙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보석들로 건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축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석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에 의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심지어 매 시간, 저지신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마실 때 진행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흙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로 변화시키는 흐름을 가질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 5절에서 베드로는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영적인은 살고 자라는 신성한 생명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거룩한은 분별하고 성화하는 신성한 본성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주로 신성한 본성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영적인 집입니다. 신약에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둘 다 제사장 직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있는 히에로스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있는 히에라튜마는 제사장 무리, 제사장 단체를 가리킵니다. 동역하는 제사장 단체는 건축된 영적인 집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의 두 서신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고 또한 이 구절에 있는 믿는 이들의 단체 생활을 강조하는데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교회 생활을 나타내기 위하여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길이 아닌 단체적인 길 안에 있는 영적 생활입니다. 그분이 거하기 위한 영적인 집을 원하시며 그분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단체를 원하십니다. 동역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단체적인 섬김에 관한 베드로의 관점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바울의 관점과 같습니다. 이 섬김은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필수적인 세 단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생과 그리스도로 양육됨에 의한 생명의 성장과 믿는 이들이 건축됨입니다. 영적인 제사.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같은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2장 5절에 의하면 거룩한 제사장 직분 안으로 영적인 집이 건축되는 것은 특별한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위한 통로이심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며 이 드림이 그분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믿는 이들이 드리는 영적인 제사는 그분의 모든 풍성의 각 방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분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모든 구약 예표의 제사들의 실제이십니다. 또한 이 영적인 제사는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계속하여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은 모두 집합 명사로서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믿는 이들은 족속들로 선택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단체인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왕 같으며 왕답습니다. 나라로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물로 획득하고 얻으신 소유입니다.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우리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보배로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두 단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근원을 둡니다. 우리는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은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처럼 왕다운 제사장들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은 나라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의 표현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참고한 것이며 히브리어의 표현은 특별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한 보물이며 그분의 특별하고 귀한 소유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분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독특한 백성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빌어온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특한 보물로서 그분 자신의 소유물로서 개인적으로 소유하신 백성을 뜻합니다.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인 우리는 그분께 귀한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미덕을 선전함.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백성입니다. 선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널리 선포하다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하고 생명이 성장해야 하며 그런 다음 우리는 건축되어 단체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널리 선포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적인 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널리 선포하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미덕은 탁월함이며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미덕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소유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덕과 영광으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미덕은 뛰어난 속성, 행동, 행실, 하나님께는 많은 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긍휼이 있으십니다. 긍휼이 있음은 미덕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미덕입니다. 뛰어나고 신성한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의 미덕입니다. 우리는 이 뛰어난 미덕을 선전하고 널리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저서에서 바울보다 더욱 미덕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덕과 영광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영광과 미덕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분의 미덕을 보았습니다. 최소한 한 번 그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미덕을 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미덕으로 가득 찬 뛰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 예수님은 매일 그분의 미덕을 나타내셨으며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미덕과 영광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미덕과 영광에 이끌렸음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그는 이 미덕과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미덕과 영광 안에서 주님과 하나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미덕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미덕을 전파했고 가르쳤고 알렸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모든 것은 그들이 보았고 누렸던 미덕을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여했던 미덕을 널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미덕을 선전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뛰어난 미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불러냄. 9절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미덕을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은 사망 안에 있는 사탄의 표현이요 영역입니다. 빛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에 속한 어둠의 사망 왕국에서 부르시고 구출하여 하나님께 속한 빛의 생명 왕국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10절에서 베드로는 이 단락을 결론 짓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 2장 23절에서 온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인용했으며 그는 먼저 이방인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즉 흩어진 유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물인 그분의 독특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나타내는 구절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가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호세아 2장과 로마서 9장과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을 읽는다면 혼동될 수도 있는데 이는 호세아서를 인용한 똑같은 구절이 이방인과 육신 안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육신 안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자가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신 안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 안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됩니다. 그분을 믿기 전에는 그들이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믿은 후에 그들은 주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와 말씀을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이방인과 육신 안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됨을 보았습니다. 육신 안의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그분의 참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분의 긍휼을 얻었습니다.